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장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죠.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랴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초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난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펠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땅 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 공부를 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은 시온산에서, 모리아산이죠? 시온산에서 쪼개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게 되는 교회의 탄생에 대한 상징적 그림이었다 그랬죠? 여호와 이레. 그렇게 상징적 그림이었으며, 아울러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 속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부인, 온전한 순종의 삶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따라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죽어야 할자 대신에 죽음을 맞게 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담고 있는 그 내용과,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백세의 난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은 정확하게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되는 성도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이 잘 그려져 있는 장면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이고, 십자가의 삶인 것이고, 그걸 우리가 거룩한 삶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보았고, 또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보았으며, 또 온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가끔 나타나지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 완전하게 완성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이자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나오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격발시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미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 창세기 22장에 이어서 전개되는 오늘 본문 23장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막벨라굴을 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내용을 굳이 왜 성경에 집어넣었을까? 그런데 그 두 이야기 사이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런 족보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메시지들이 항상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요. 22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역시 아브라함의 형제였지만 일찍 세상을 떠난 그 하란의 딸, 하란은 롯의 아버지죠.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해요. 밀가는 롯과 남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기 조카하고 친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8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중 막내 아들 이름이 부두엘인데 그가 바로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과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오촌 당숙과 조카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리브가의 이름이 등장하고 23장에 사라의 죽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성경에 이유 없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그렇게 귀한 지면을 할애해서 뜬금없이 나홀의 족보를 삽입해 놓았을까요? 나홀의 족보 역시 그 앞에 모리아산에 나타난 여호와 이레의 속편인 거예요. 그 족보 안에도 여호와 이레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으로 사라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믿는 자들의 어머니가 될 생활의 행적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언약을 받았던 1세대 사라가 죽는다고 해서 언약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이어서 이 땅 위에서 경영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안살림을 할 리브가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져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라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도중에 실패되거나 중지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까지의 하나님의 언약에 끊임없는 전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되며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그것은 나홀의 족보에 뒤이어 나오는 23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언약의 최종성과 확정성을 거기에서 힌트로 한번 보여주고 23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의 족보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사무엘서 사이에 뭐가 있죠? 룻기가 있죠. 룻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윗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의 취향에 맞는 왕을 너희들이 택할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은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다윗의 이름이 룻기에 등장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형국으로 그 창세기 22장 말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 이레의 모리아산 사건에 강조하여 첨가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같이. 그렇게 창세기 22장은 앞부분도 여호와 이레요, 뒷부분도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언약의 확실성과 영원성과 최종성이 이제 23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쭉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2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렇게 사라의 뒤를 이을 리브가가 출현하고 사라가 역사의 뒤로 이제 사라집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에서 죽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다 그러죠. 아브라함은 그 후로도 38년을 더 살아서 175세에 죽어요.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이삭이 3년 뒤인 40살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고 60살에 야곱을 낳았어요. 25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과 75년을 동거한 거고 야곱과는 15년을 함께 산 셈이죠.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곱과도.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과 함께 한 장막에서 동거하며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았던 거예요. 상당히 긴 시간과 공간을 서로 공유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서로 동거하면서 장막에서 조그만 장막에서 동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실 때 이삭과 야곱이 같이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의 삶으로 서로 닮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시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을 축약하여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아니 이 땅을 살다간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그네여야 돼요. 이 땅은 자기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 이렇게 칭하는데 나중에 야곱도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그네 인생길 130년이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다윗도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도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앞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라고 똑같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해요. 시편 39편 12절 볼까요? 대저나는 주께 객이 되고 나그네죠. 거류자가 됨이 우고하는 자예요.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우리의 모든 열조가 그런 것처럼 나도 객이며 나그네며 그냥 우고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다윗도 나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다가 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주인처럼 행세하며 산다면 그는 뭐예요? 매국노나 배신자죠. 자기 나라는 딴 데 있는데 이 땅을 자기가 주인처럼 산다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에게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열조들처럼 이 땅을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보세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예, 세상에 있는 이 날들은 그림자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는데 세월은 이만큼 와 있어요. 또 곧 이만큼 갈 거고 그만큼 가면 우리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에 목적 두지 말고 그 말은 이 땅을 마음대로 그냥 불성실하게 막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돈 보세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게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다 목적 두지 않고 이 땅에다 목적을 두고 산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기를 쳐서라든지 임기응변, 권모수술을 통해서라도 이 땅에서 이 땅의 힘을 얻어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그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을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사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여호와 이레로 끊임없는 여호와 이레에 의해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라의 죽음에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사라의 죽음에 대처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가 이 땅을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본문 3절로 가겠습니다.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3절에 일어나 나가서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와야쿰은 그냥 일어나다, 들어올리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나가다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요. 원어에는 그 와야쿰이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먼저 3절 초반부에 시체 앞에서의 그 앞에서라는 단어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 앞에서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파님 알이라는 두 단어예요. 사실 파님 알 직역하면 얼굴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얼굴 위에서 그러니까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를 올바로 직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번역을 하면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어떤 것을 들어 올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지 않아요? 죽은 자의 얼굴 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람. 그러한 표현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은 이들을 살릴 때 그 위에 포개지듯 엎드렸다가 그 죽은 자의 얼굴 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의 시체 위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 시체의 얼굴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남으로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여기도 역시 R, 위에서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서도 엘리사가 그 죽은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그 죽은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다른 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었다가 그 얼굴 위에서 일어남으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얼굴에 산 자의 얼굴이 포개졌다가 일어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얼굴에 엎드렸다가 그 죽은 자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 단어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연합이 되어서 그 죽은 자의 사망을 자기가 가져가고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 부활로 종결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미리 상징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다가 일어남으로 그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나라 해도 일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굳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지루하게 했으면 사람이 그래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저도 가끔 그래서 목이 뒤로 심하게 꺾이는 분들 보면 너무 불안해요. 저는 살릴 힘이 없거든요. 조심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포개었다가 일어났어요. 똑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가 죽기 전, 그로부터 20년 전에 사람의 부활을 믿었어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미 사람의 부활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도 역시 사라의 부활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두 가지 상이한 단어를 써서 그의 슬픔을 표기를 한 거예요. 2절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서 슬퍼하다라고 번역이 된 리스포드는 가슴을 치면서 아주 쥐어뜯으면서 통곡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걸 왜 두 번씩 팔아먹었을까요?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져 가면서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죽으면 저도 이렇게 쥐어 뜯으면서 울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왜 비웃으세요? 그런데 그 리스포드와 연이어 붙어있는 애통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 웨리브코차흐라는 단어는요,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고 자제하며 조용히 흘리는 눈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왜 성경이 아브라함의 슬픔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각기 다른 의미의 두 종류의 단어를 연이어 반복하여 붙여서 표현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 두 가지 감회, 두 가지 감구지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대변하는 단어로 리스포드가 쓰인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곡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사라에 대한 부활 소망을 웨리브코차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사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을 통곡하게 만들었지만 그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웨리브코차흐, 자제하며 조용히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두 단어를 써서 거기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웨리브코타우라는 단어 바로 다음에 그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라는 단어를 붙임으로 말미암아 아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구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게 목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성도의 죽음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이게 바로 외리부코타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무섭도록 섬세한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신앙으로만 이 땅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심지어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는 육체의 죽음까지도 담담하게, 아니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그네의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죽음 뒤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죄와 허물과 아무 관계가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이고 그 몸을 입고 살게 되는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의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시편 116편 15절 보세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거다. 성도의 신앙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죽으려고 그러죠?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닐까요?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자기가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것을 남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세대다라는 디엘 무디의 말이 틀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심지어 성경은 죽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성도가 죽는 건 복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수고란 말입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그 즉시 그 수고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확 빠져나가면 우리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부활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 속에서는. 기다림은 시간 속에서만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은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거기서 알 수 있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이 여기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영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다고 하셨고 성도의 죽음은 복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잠깐의 삶은 나그네로 살아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그의 삶을 정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진짜 고향은 이곳이 아님을 알았던 거죠. 자기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골로새서 1장 13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 과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는 갈대와 우르죠.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게 가나안이에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가나안은 그 물리적인 그 땅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상징적이었어요. 그거는요. 하늘에 있는 본향.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키운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진짜 약속의 땅이야 라고 그 땅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마 했던 그 땅이 반드시 나에게 올 거야 라는 것을 그 가나안 땅에서 기대하고 소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이 자기가 딛고 있는 이 세상 속의 가나안이 아닌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기도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그게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이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을 한 평도 안 산 것입니다. 그냥 그 가나안 땅은 하나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그가 확실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떻게 주어져 있어요? 교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적을 두고 머물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갈대아 우르죠. 남매니까 둘이. 이복 남매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사라를 묻었어야 됐어요. 짐승들은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코끼리죠. 코끼리는 어느 곳에 갔다 놔도 고향을 향해서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코끼리들의 상아가 무더기로 그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러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도 죽을 때가 되면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해요. 젊을 땐 괜찮다가 나이가 많이 드시면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한국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러는 게 그런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망자는 고향에 묻는 것이 고대 시대의 관습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갈대아 우르가 아닌 가나안에서 사버린단 말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기의 고향으로, 본향으로 바꿔버렸어요. 자기가 나온 고향을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 막벨라 굴을, 가나안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버린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라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라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가나안에다가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상징적인 땅이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자기 아내를 매장함으로 해서 자기의 신앙,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믿습니다라는 신앙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리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자기의 부활을 기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마 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만일 그가 이 세상의 가나안에서의 부활을 기다렸다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으로 가나안 땅을 조금씩 조금씩 구입했었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나라들, 그랄 같은 나라는요 조그만 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공격해서 먹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언제든지 함락할 수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거의 2,000명 이상의, 왜냐하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다면 본영에 남아있는 사람도 그만큼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본영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끌고 나가갖고 공격하는 장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 합치면 2,000명이 좋게 넘는 그런 가솔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성들을 공격해서 그 땅을 하나하나 접수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약속의 땅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형인 가나안 땅에서 진짜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다가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의 삶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확고부동한 부활의 신앙에 근거하여 격발되는 거예요. 그러한 연유에서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산 것입니다. 난 죽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한다, 믿는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가나안은 참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어서의 약속의 땅은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교회에서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떠나면 안 돼요. 여기서 묻히셔야 돼요. 교회에서 묻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이게 지역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막벨라굴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을 교회에다가 소망과 함께 묻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요구돼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막벨라굴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것 은400세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은400세겔을 희생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과 물질과 시간을 이 막벨라 굴에 와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제요, 선교요, 봉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요를 털어서 뭐 예배당을 수천만 불짜리 그냥 큰 걸 짓고 대단한 업적을 쌓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자기 돈 주고 하나하나 사서 거기다가 큰 성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의 바보 같은 짓인 것이에요. 그거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참 교회의 본질과 상관없는 곳에 돈 드리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라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다가 성 쌓는 거예요. 그건 모형인데, 가짜인데 왜 여기다가 돈을 드립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렌트로 가는 게 좋아요. 우리도. 그러나 그 가나안에서 진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어서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기와 후손들의 무덤자리 정도만을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그냥 유지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생각 마시고 빚내서 무슨 씨앗 헌금 이런 거 할 생각 마세요. 요즘 한국에는 씨앗 헌금이 유행이라는데요. 집 팔아서 빚내서 미리 11조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10배, 20배로 10매로 튀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을 심으라는 거죠. 그게 씨앗 헌금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도 절대 안 튀겨줘요. 그거는 헌신이나 헌금이 아니라 투자죠. 그 정도 되면 투기죠. 몇십 배 불려주는 건 투기죠, 투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에 필요 이상의 돈이 들어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100%. 재정에, 자꾸 교회 재정에 돈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유지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 걸고 지켜내는 거예요. 내 것을 털어서. 그 결과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면면이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자기의 것을 털어 세계 곳곳에서 막벨라굴을 샀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끊이지 않고 존속되어져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교회에다 갖다 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쫓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나의 영혼과 영원한 삶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희생인 거고 세상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막벨라굴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하리 아들 에브론으로부터 그 막벨라굴을 눈 딱 감고 거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굳이 돈을 줬어요.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줬습니다. 신앙의 보전과 교회의 보전은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처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희생을 담보로 교회는 유지되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들입니다.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 세상을 등쳐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심한 거지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일은 무조건 싸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무료로 해줘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면서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면서요. 근데 왜 거지처럼 교회가 하는 일인데 될 수 있으면 깎아달라고. 아브라함이 안 깎았단 말입니다. 더 줬다니까요. 무엇이 중요한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목사들은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밥값을 안 낼까요? 왜 거지처럼 꼭 남한테 의도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경찰, 목사가 같이 밥 먹으면 주인이 밥값을 내야 된대요. 식당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그건 현명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인 거예요. 엉뚱한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은혜로 그냥 저절로 굴러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우리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털어서 시간과 힘과 물질을 털어서 교회는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목숨처럼 여기는 힘의 상징인 돈과 명예와 시간과 노동력을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자랑하는 도구로 삼아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고 우리 아버지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내가 궁색하거나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헌금이요, 봉사요, 구제요, 예배요, 선교인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장 소중한 거니까 달라는 대로 줘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까지도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주어버리는 거예요. 값으로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 막벨라 굴이 밭의 끝에 있었다 그러죠. 밭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세상의 힘의 끝은 무덤이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 세상의 힘의 끝에 있는 그 죽음을 준비하라. 그걸 사라가 막벨라 굴을 사는 것입니다. 밭의 끝에 있는 막벨라 굴. 밭을 팔아서 매장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이 겨우 얻은 가나안 땅이 그의 매장지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성도가 받게 될 궁극적인 유업, 진짜 참 유업은 그의 죽음과 함께 받게 되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 보상 안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 매장지 한 평 주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준다고 해놓고 무덤만 유업으로 줘버렸어요. 그게 진짜 너희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을 사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삶을 사는 이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햇사람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하나님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이 보낸 왕자요 장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한 햇사람들을 향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보였나 보세요. 몸을 굽혀 겸손하게 그들에게 예의를 갖춘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례하면 안 돼요. 스님들 보시하고 있는데 가갖고 그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에 가갖고 불상 같은 거 막 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건 무슨 유치한 짓입니까, 그게.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춰 대해야죠. 우리는 그 대상인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마귀 새끼, 나는 천국 백성.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마귀 새끼일지도 몰라요. 어디 그런 무례한 천국 백성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137세였어요. 아마 그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았을 거예요. 거느린 가솔도 만만치 않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그 어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몸을 굽혀 예의를 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이들에게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보다 낮고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절대 예의를 갖추지 못해요. 무례합니다. 성도는 나이브하고 염치가 있으며 정결하며 순수합니다.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걸 염결성이라고 하죠. 예, 성도는 염결성을 갖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 영혼을 믿으십니까? 아니, 영혼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셔야죠. 이제 이 한시적인 이 세상에서 제한된 힘을 갖고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이 육신의 몸에서 관심을 돌려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지 못해요. 돈과 명예와 인기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인색하게 잔머리 굴리면서 온갖 사기와 임기응변과 권모술수를 동원해서라도 세상의 힘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추잡한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저 멀리 던져버리셔야 돼요. 세상의 힘은 분명히 매력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는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샤인팀 동현이가 차를 아주 좋아해요. 자동차 매니아예요. 그래서 자동차 동호회도 들어가죠. 그가 그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여 그 자동차를 즐기고 누리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두 다리와 그 차를 바꾸라고 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두 다리입니다. 이 두 다리가 없으면 자동차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일반 은총들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는 전혀 애를 쓰지 않고 그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왕왕 보이지 않아요? 영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건 육신의 몸에 숨을 끊어버리는 그 자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어떻게 저런 불신앙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은 밥을 안 줘. 전부 굶어 죽을 지경의 영혼들이요. 근데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그게 진짜 무서운 자살인 것입니다. 영혼의 자살. 그거는 동현이가 자기 차하고 두 다리하고 바꾸는 것보다 더 바보 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저희 둘째, 셋째의 학교에서 백투스쿨 나잇이라는 걸 했어요. 항상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선생님과 부모들이 모여서 학습 방향과 학습 능력, 학습 계획 이런 것을 이제 토론해서 효율성 있는 교육을 도모하는 그런 날이죠. 선생님이 앞에서 그냥 열심히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벽에다 이렇게 쭉 붙여놓은 글짓기를 쭉 봤습니다. 30개 이상이 붙어 있었는데 그 글짓기가 어떤 거였냐면 선생님이 어떤 제시어를 주면 그 뒤에다가 짧은 글을 쭉 붙여서 종이 한 장을 메꾸는 거예요. 근데 그 글짓기 판에 붙어있는 선생님의 제시어가 뭐였냐면 I believe 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다 붙이는 거예요. 나는 미래에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나의 이러이러한 소망이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다. 이제 그런 짧은 글짓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 슐러나 아니면 조엘 오스틴 식의 그런 긍정적 사고나 적극적 사고를 교육하기 위한 그런 글짓기였던 것 같아요. 나는 하이스쿨에 들어가서 전 과목을 A받을 것이고 하버드에 들어갈 것이고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부자로 잘 살 것이다. 나는 믿는다. 어떤 아이는 I believe, 나는 믿는다.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자동차로 머스탱을 사줄 것을 나는 믿는다.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매일같이 초콜릿 케이크를 한 상자씩 먹을 수 있다는 걸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소원을 전부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래놓고는 I believe 하고 거기다 쭉 붙여놨어요. 귀엽더라고요, 애들. 글씨 쓴 거 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비전을 세우고 바라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긍정적 사고를 가르치려고 선생님이 그런 글짓기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다가 우리 아들은 뭐라고 썼나 이렇게 봤더니 종이가 너무 황량해. 텅 비었어요. 다른 애들은 여백까지 써가지고 글짓기를 다 했는데 우리 막내 폴이는 거기다가 딱 세 단어를 썼더구만요. I believe in God, Jesus, Holy Spirit. 아무래도 그 C일 것 같아요. 그 글짓기는. 선생님이 의도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답을 썼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는 우리 애만 선생님의 질문을 이해를 못했구나. 아니면 우리 아이는 그걸 다 이해를 했는데 자기 아빠를 닮아서 마치 선생님께 항변하듯이 선생님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까지 동원해서 그냥 나는 믿는다 나는 이렇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꿈과 비전을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그렇게 이 땅을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걸 선생님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저는 믿고 싶지만 자꾸 전제일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30명이 전혀 개와 같이 안 썼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글짓기는 분명히 C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이렇게 외롭고 생뚱맞은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다른 이들은 전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버드 가야지, 변호사 돼야지, 좋은 차 사야지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바보같이 I believe in God 그러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그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힘이 노력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더 많습니까? 뭐 비교해 보세요. 10%도 안 될걸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살찜을 위해 하는 노력은 10%도 안 될 거예요. 그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더욱더 진지해지시고 더욱더 여러분의 새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소유를 털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털어서 밭끝에 있는 막벨라구를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